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매일의 삶 당신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힘이 되어질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당신 앞에 기도로 나설 수 있는 새벽의 예배 기억하고 주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곤비함들과 또 걱정들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당신의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과 긍휼을 주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말씀들 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33절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2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지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1절 같이 읽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께 나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그리 예표하였는데요. 베드로는 그 증거로서 다윗의 무덤은 지금 당신들이 확인하는 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그가 했던 말은 그 다윗 스스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라 베드로는 이전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보면 33절에서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강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지금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선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33절 초반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예수를 높여주셨다 하지 아니하고요. 여기 오른손으로 예수님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이 주님의 부활 사건에 영향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중에서 예수님을 친히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여기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살리신 후 부활의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말합니까? 33절 중반에 보시면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지금 이것 즉 성령에 충만한 이것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음을 즉 주님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과 또 이 성령의 강림과 또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33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4절에서부터는 베드로 설교가 이제 마무리로 그렇게 치닫게 되어지는데요. 우선 베드로 다시금 다윗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말했다시피 110편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예표의 말씀은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윗의 죽음과 비교하여서 지금 분명히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할 때 여러분 35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도 지금 베드로가 다시금 언급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것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수님 예표한 말씀 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과 같은 것이 바로 36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예표로 확인하여 보니까 그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되살려주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그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말씀으로 확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니 결론적으로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지금 베드로가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예수님 또 자신들과 열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주님 또 나타나셨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나사렛 예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셨다 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36절 초반에 다시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 14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다가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을 다시 권면할 때는 형제들아 라고 불렀다가 지금 마지막이 결론 부분 이 종국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다시 이스라엘 온 집이라 말했을까요? 지금 비단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 전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이야기와 맥이 닿아져 있는 것이 39절인데요.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또한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모여있는 당신들만 알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가 알아야 될 것이고 먼데 있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약속 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서 다시금 베드로는 이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비단 여기에 모인 당신들만 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 유대인들 또 당시에 그 지역을 넘어 열방에까지 선포되어져야 할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집을 다시금 그리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1차적인 설교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은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어찌했다 말합니까? 마음에 찔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요, 때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거나 혹은 격하게 꾹 찔러서 관통되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이 찔러 라고 하는 이 본문에 헬라 원문으로 쓰여졌다는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또 염려가 엉켜져 있는 그러한 마음속에 혼란한 상황들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학자들은 그리 이 부분을 그리 해석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자신들이 행한 일과 그리고 몰랐던 아둔함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니 양심의 가책과 깨달음이 혼돈되어져 있는 상태였음을 이 3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요. 이것도 성령의 충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이로운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책망함은 사실 비단 오늘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16장 7절로 8절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아야 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이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승천하심으로 그 후에 성령이 임할 터인데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신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말이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성령이 맞지만서도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책망과 질책과 교훈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일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능력들, 어떠한 기능들을 좀 먼저 생각합니까? 의일의 기적과 같은 역사, 신비한 능력, 경험들 우선적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것은 아니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편중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이러한 영적인 경계의 부분들은 말씀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 맞이할 때에 대개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듭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바르게 하고 또 충만하게 하며 온전하게 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축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6절 초반의 부분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러분 이것은 책망과 질책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 앞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이퀍해 주신다라는 내용은 3장 17절에 나와져 있는 거죠.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이라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었으니 같은 맥락에서 보면 책망과 질책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 말씀 안에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말씀의 이 기능과 능력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축약시킬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책망과 질책에 대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은 왜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울까? 책망은 듣기 어렵고 그것으로 변하기는 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페드로가 오늘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페드로가 위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살 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어찌 대했는지를 직시하게 하고 무엇이 그들의 죄인지를 알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떤 후반에 어떠한 부분에 집중합니까? 그날 3천명이 모였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들 집중하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 무엇이 역사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3천명이나 돌아왔다라고 하는 수에 집중되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히 주의 말씀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기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 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받아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 저들의 말이 맞는 고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진실되이 묻고 있음에 대하여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온 집이라 불렀지만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찔린 이들은 형제들아라고 도리어 부르며 진실되이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것, 가책 느끼는 것, 부담 느끼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페이지로 이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행함의 의지들과 진정성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진실된 그들의 말에 의하여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행함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어져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이라 말합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행함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심에 찔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묻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고요.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들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행함에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의 분명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42절을 그 다음 43절과 연결하여서 보는 적이 많은데요. 근데 42절과 43절은 반드시 구분하여서 말씀을 이해해야 할 지점입니다. 여러분 4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하는 여기서 말한 그들이란 뭐냐면 41절에 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43절은 이후로부터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돌아온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 팔로우업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42절의 말씀은 또 구분해서 볼 것은 41절까지는 그날 당일에 있었던 일이지만 42절은 그 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고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들어서 행하였는데 그 행함이 단회성으로 그날만 혹은 그 주간만 그 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42절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들을 누리는 은혜들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바라보는 게 성경과 말씀의 온전한 기능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암송하는 게 다가 아니고 외우는 게 다가 아니고 많이 참여하고 듣는 게 다가 아니고 마음에 찔리는 게 다가 아니고 찔려서 어느 정도 하느다가 그치는 게 다가 아니라 삶의 계속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성령의 질책과 책망의 기능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똑같은데요. 어느 정도 변하면 뭐합니까?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똑같은 실수들, 똑같은 실패들 반복하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성령과 말씀의 질책과 책망을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죽을 힘 다해서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사그라들듯 불이 꺼지듯 그렇게 하여서 지나가는 것 아닐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한동안 심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변하는 이들도 있지만 늘 똑같이 제자리 걸음하는 이들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가책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만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 초반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만 안타까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변해야죠. 말씀 들으면 바뀌는 단초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아도 그게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날 베드로 전한 말씀 누구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하여 주의 말씀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42절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명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몇 명이 돌아왔는지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삶의 연약한 부분으로 주의 말씀 지키지 못하여 애통해하는 것 우리 주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과 그저 말씀의 기억 치워버리는 자들과 우리 주님 분명히 구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되어서 말씀의 자리, 주의 예배의 자리, 성령의 자리 사모하고 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에 말씀의 책망과 성령의 질책들을 온전히 받아 그것을 나의 영적인 성장의 양분으로 삼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분명히 변화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변화되게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그것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능력이 정말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우리네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주의 말씀 선포하였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해하며 묻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 성령의 은혜를 누려 살아가라.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누려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만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진 삶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질책과 책망의 말이었으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모하여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로 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들이 있다면 변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화가 지나가다 멈추듯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질책과 책망들 그 온전한 그 기능들이 우리 가운데에 충분히 잘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자 오늘도 새벽에 제단 아버지의 나와 또 주께 예배하며 이 자리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자리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어떠한 다른 삶을 빚어낼지를 또 기대하며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문제와 풀리지 않는 숙제 있다 하는 우리네 삶이지만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제보단 주와 더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을 낮추고 당신만 올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